찬송가 28장 사용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사용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귀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여성, 노인, 기독교에 대한 그 비하 막말 파문으로 고배를 마셨던 그 나는 꼼수다, 낙꼼수의 김용민 씨가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김용민 씨가 개척한 교회 이름 벙커원 교회라고 하는데, 김용민 씨가 개척한 이 벙커원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교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김용민 씨를 비롯해서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일단 김용민 씨 벙커원 교회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없고 등록교인이 없고 직분이 없고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이른바 산무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금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김용민 씨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기존 교회들처럼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인들 각자 알아서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각자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해라 저런 헌금을 해라 특히 11조 헌금을 하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에 관한 설교하지 않는 게 고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참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에 관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엉터리 교회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 360일 날마다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에 관한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분명히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엉터리 교회겠죠. 한 가지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김용민 씨가 개척한 그 소위 벙커원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헌금을 걷는다고 그래요. 바꿨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걷는 헌금은 자기네들 100%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깨끗하다. 그것 역시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데, 자기들 깨끗하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성경과는 잘못된,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려진 헌금은 무조건 전부 다 100% 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로 또 교회의 각종 운영비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국내외 복음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록교인이 없다는 이 벙커원 교회의 특징 역시 성경이 정면으로 맞서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신약성경을 보면 어떤 교회 교인들이란 개념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교회가 나올 때마다, 교회를 말하고 기록할 때마다 그냥 교회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신경 쓰고 다른 교회는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이기적인 모습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그리고 직분이 없다는 벙커원 교회의 특징 역시 성경의 정면으로 맞서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장로, 집사, 권사로 선출해야 하는지 그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김용민 씨처럼 직분이 없는 것이 정말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지 그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민 씨 벙커원 교회는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김영민 씨 벙커원 교회가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경적인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김영민 씨의 벙커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경적인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일까? 아닌 것일까? 그 사람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가? 물론 예배 형식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민 씨의 벙커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보다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주장하고 앞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강조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 예화로 사용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슈가 설교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교회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건 본인 자유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그곳에서, 그때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더 많이 강조하고 부각시킨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슈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때 진보 성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전광훈 씨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전광훈 씨의 어떤 개인적인, 전광훈 목사 개인의 정치적인 이슈를 더 많이 강조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보다 그것이 더 많이 강조되고 부각된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 역시 정치적인 집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조금 길게 이런 예를 든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예배가 엉터리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9절로 11절, 9절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 읽은 본문 9절로 11절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1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2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것. 3번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9절에 나오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앞부분인, 그 앞쪽 부분인 5절에 나온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근데 본문 9절에 나온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또 한 가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본문 10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이 행위, 행실 이게 뭘 가리키느냐? 물론 뭐 넓게 보자면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전체를 가리킨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나타나는 그런 모습 전체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좁혀서 보자면 여기에 나온 행위와 행실이라는 것은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그걸 누가 판단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판단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그 거짓된 제사라는, 거짓된 예배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응을 하시는가? 1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허망한 인생, 신기루 같은 인생, 허망한 인생 혹은 신기루 같은 인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9절로 11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신기루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된 제사야. 거짓된 예배야. 그렇게 예배 드린 너희들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신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진실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만 초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날마다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실천하시고 주님 여러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희 나와 말씀과 기도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 예배드릴 그때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떤 것에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신경 돌리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 맞추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심령 속에 각인하며 그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동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매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